오늘 사도행전 8장인데요. 7장, 8장 넘어가면서 사도행전의 물줄기가 크게 변합니다. 그걸 좀 의식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7장에 스데반의 긴 얘기가 나오는데 그 핵심이 뭐죠? 그냥 안 보고 그냥 그거 나올 정도는 돼야 됩니다. 꼭 기억하셔요. 스데반의 설교 참 길게 했던데 실컷 들었는데 그 무슨 얘기였지? 이래되면 그건 곤란하잖아요. 기억할 만합니다. 조상들 얘기를 쭉 합니다. 조상들 얘기를 쭉 하다가 주로 그 타깃이 누구죠? 그 많은 조상 얘기 다 하려는 건 아니에요. 누구요? 모세입니다. 왜 모세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핵심도 모세는 아닌데 누구를 얘기하려고 모세를 얘기하죠? 예수를 얘기하려고요. 그럼 모세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를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에요? 모세와 비교해서 아니면 모세와 관련해서 예수는 어떤 분이죠?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급 저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을 향했어요. 너희가 모세 너무 그러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 모세가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세울 것이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고 하지 않았느냐. 모세가 그 말을 했는데 내가 왜 모세 그러면서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가 나타났는데도 그 말을 안 듣느냐 그 얘기입니다. 결국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성전하고 관계가 또 있죠. 이 성전이 어디서부터 유래한 거냐. 모세가 광야에서 세웠던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는요 이 성전을 걸고 다시 짓겠다고 했을 때 그만한 권위를 가진 분이란 얘기입니다. 예수는 모세가 여러분들에게 줬던 성전이나 율법에 대해서 얼마든지 고치고 수정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분이시다. 그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을 듣던 유대인들이 그 말에 수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말 듣고 찔렸다고 그러거든요. 논리적으로 아주 타당성 있는 설명을 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논리적이지가 않죠. 논리적으로 수긍하면서도 결국 스데반의 말에 반발하는 것은 또 엉뚱한 걸 흠잡아서 결국 스데반을 죽여버렸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스데반의 죽음이 이제 사도행전의 물줄기를 크게 틀어갑니다.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보아가면서 오늘 설장 보십시다. 1절에요.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 사울이 나중에 어떻게 됐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마땅히 그럼 잘 죽었다 이러고 있는 것이 좀 이상한 느낌 줄는지 모르지만 사울 입장에서는요 저 스데반 죽을 놈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죠? 스데반의 앞에서 이야기했던 설교 내용이나 요지를 보면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스데반이 죽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긴 거라요. 그 대제사장들이나 뭐 바리새인들이나 그 예수를 따르던 다른 제자들이나 스데반을 전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걸로 본 겁니다. 아예 그런 전제를 딱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말을 어떻게 하든 무슨 맞는 말을 하든 이걸 따지지 않고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인간들이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는지에 상관없이 죽여야 할 놈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나중에 사도 바울이 자기 생각이 바뀌고 난 다음에 돌아보면요 이 생각이 얼마나 부끄러울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런 전제를 가지고 있을 때는 스데반을 죽이는 것조차도요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나중에 사울이 바울이 돼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사건을 돌아보면서 자기를 돌아볼 때마다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일이 아마 이 사건에서 비롯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사람의 생각이 잘못되어 있으면 얼마나 무서울 수 있느냐라는 예를 보여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것을 잘 보세요. 재미있는 현상이 참 많이 있는데요. 이건 그날에 박해가 일어나서 교인들이 다 흩어집니다. 그야말로 은혜스럽기 거지없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져서 이들이 간 장소가 어딥니까?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이죠. 여기서 본 적이 있는데요. 이거 어디서 봤죠? 아, 사마리아 1장, 아니, 사마리아 1장이 아니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아,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리라 했는 그 구절이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 의식하지 않고 박해가 일어나서 그냥 도망갔을 뿐인데, 도망간 장소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장소하고 일치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도망가서 뭐 했어요? 도망가서 숨어 있었으면 이 구절이 예수님의 명령과 별 관계가 없을 것인데, 도망가서 숨어 있는 게 아니고 거기서 오히려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버렸거든요. 이게 마치 비유컨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어릴 때 잔디밭에, 그 바싹 마른 잔디밭에 불러놓으면요, 잘 탑니다. 놀래가 끈다고요. 솔까지 꺾어서 막 두들겨버리면요, 아, 시끄럽니다. 이게 불이 튀잖아요. 튀는 거예요. 튀면 이게 꺼지는 게 아니고 떨어지면 떨어진 곳에서 또 불씨가 새로 일어나니까. 그래서 끌라고 끈다고 두들기고 따라다니면서 혼이 났던 기억이 납니다. 솔까지 끄고 두들겨서 못 끕니다. 어떻게 끄는지 아세요? 이 머지마들 몇 놈이 앉았다 불이 너무 번지니까요. 기급을 해가 그러면 그 위에 둥둥 굴렀습니다. 두들겨서는 안 되더라. 그래서 그냥 막 몇 명이서 그 위에 또르르 구르면서 불을 껐던 기억이 나는데요. 박해가 일어났지만 그것이 어떻게 본다면 그야말로 마른 풀밭이에요. 불 지르는 격이 돼서 복음이 더 널리 퍼져나가는 이런 결과를 초래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다 도망쳤는데 도망 안 친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러네요. 사도 외에는 그러죠. 그럼 사도들은 도망을 안 갔네, 그죠? 저는 이 사도들 참 많이 변했습니다. 전에는 도망갔잖아요. 언제죠? 예수님 잡히실 때는 다 도망쳤습니다. 도망치는데 그 도망치는 꼴이 좀 사나운 사람도 있어요. 제일 꼴사납게 도망친 사람이 누구죠? 네? 그 한 제자가 도망을 치는데 옷이 걸리적거리니까 벗어버리고 내뺏었거든요. 근데 그때 사람들은 속옷을 안 입었나 봐요. 그러니까 발가벗고 도망친 제자도 있었더라. 사복음서 중에 어디에 그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저는 어릴 때 그걸 읽으면서 하도 재미있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이게 누굴까? 그러면 이런 걸 왜 적어놨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거 틀림없이 자기 얘기일 거다. 이름을 안 밝히고 기록을 했는데 이거 틀림없이 자기 얘기일 거다. 이제 그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그게 사복음서 중에 어디에 남아있을까라는 생각이 제가 머릿속에 남아있는 겁니다. 나중에 커서 보니까요, 학자들이 그 연구를 하면서 쭉 남긴 기록에 보면 이게 본인 얘기 맞아요.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복음에 그 기록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창피함을 무릅쓰고 도망치던 그 제자들이 교회에 박해가 일어나서 성도들이 다 흩어져 갔는데 사도들이요? 도망 안 갑니다. 무슨 각오이겠어요? 일반 성도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도망가라. 그리고 여기는요? 죽을 때 죽더라도 우리가 지킨다. 뭐 이런 각오 아니겠어요? 사도들이 참 많이 변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흩어지는데 이런 엄청난 핍박이 일어나게 된 게 이거 누구 탓입니까? 스데반 때문이다, 그죠? 이 스데반이 그 괜히 일 저질러 가지고 온 동네 난리가. 그러니까 그 초대교 성도들이 스데반을 좋아했겠어요, 미워했겠어요? 성경도 안 보고 이래 보면 이제 꼬시키기 딱 십상인 것 같은데, 그런데 본문이 뭐라고 그럽니까?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고 말합니다. 아무도 스데반을 미워하진 않았어요. 이 박해가 정말 스데반 때문입니까? 또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못된 말이죠. 저 일꾼으로 뽑아나가 집사시켜 놨으니까 집사일이나 열심히 하지 뭐하러 설교하고 전도하고 복음 전한다고 따돌아댕기다가 일 이렇게 저질러 놨느냐. 그래 말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도 스데반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를 들어서 사형을 명해가지고 죽은 사람들은요 장사도 안 지냈고 그를 위해서 울지도 않았습니다. 울면 불법이에요. 그런데 여기 경건한 사람들이 그를 장사 지내고 크게 울었다고 말합니다. 굉장히 스데반을 아끼고 그의 죽음을 오히려 슬퍼하고 그랬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말에 그 왜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났느냐고 말을 할 때에 몇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이런 거 있죠. 교회가 은혜를 받고 자기들끼리만 은혜를 나누고 똘똘 뭉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전도 허락하는 전도 일을 안 하고 자기들끼리만 똘똘 뭉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선교를 위해서 흩어버리셨다.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박해를 주셔가지고 흩어버렸다.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박해가 그러면 하나님 때문이죠? 선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뭐라고요?
어떤 일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네.
일은 인간이 그 다음 일을 가는 건 하시는 거라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좋은 쪽으로 무덤이
그러니까 손에게 일어난 이 박해를 그렇게 해석해도 되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박해는 누구 때문에 일어난 거죠? 누가 죄인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감격에 겨워서 예루살렘에서 자기들끼리 은혜 넘치게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죄인이에요? 좀 전에 만약에 그런 식으로 설명하면 그 사람들이 죄인이죠. 성경을 너무 깊게 생각을 안 하고 너무 단편적으로 그렇게 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성도들을 선교에 관심을 더 갖게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목적, 좋은 목적입니다만은 그 목적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해내면 좀 무리가 생길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박해의 원인은요 성도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물론 스데반에게 있는 거 아닙니다. 만약에 스데반이 안 그랬고 다른 사람이 뭐 다른 일을 했다 하더라도 이 일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이들을 박해하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때문에요. 그들이 예수에 대해서 예수라는 복음 전하는 것을 절대 거부했습니다. 자기들의 기득권 때문에 그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건수를 잡아서라도 초대교회를 박해할 사람들입니다. 박해는 그 사람들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문제는 그렇게 해서 오히려 복음이 널리 퍼지게 하는 것은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의 악한 꾀나 시도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여기에 박해가 일어난 것이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은혜 받았다고 해서 너희들끼리만 그렇게 똘똘 뭉쳐가지고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답은 흩어졌습니다. 4절에 보십시다.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박해한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지만 박해받은 사람들은요 박해받으면서 도망간 거는 어떻게 보면 굴복일 듯한데 도망갔어요. 여전히 흩어진 그곳에서 또 복음을 전하거든요. 자 누가 제일 현명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죽일 테면 죽이라 하고 버티고 제자리에서 잡히고 다 죽어버린 사람들 도망은 갔는데 도망가서 복음 열심히 전한 사람들 누가 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자리에서 도망 안 가고 용감하게 버티다가 다 잡혀 죽었으면 그 사람들 나중에 뭐가 될까요? 선교자 또는 성인이 될 수도 있죠. 뭐 일반 성도들은 다 순교자라고 불릴지 모르겠고 사도들은 전부 성인이라고 불릴지도 모르겠는데요. 그 사람들하고 살기 위해서 도망쳐가지고 흩어져서 거기서 복음 열심히 전하는 사람하고 거의 복음 열심히 전하는 사람은 나중에 이름 없어요. 순교자는 이름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근데 보세요. 누가 더 현명한 사람이었을까요? 네? 그렇게 막 비교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용감하게 교회를 지키다가 죽는 사람도 살아남기 위해서 도망간 사람을 비난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죽든지 살든지 복음 전하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 장소에서 죽느냐 살아남아서 도망갔느냐 그거 갖고 그렇게 따질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들이고 교회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지킬게. 너희는 가라. 그러면서요 아주 뭐 어떤 이별을 했을 것 같습니까? 아름다운 이별, 결의에 찬 그런 어떤 모습으로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교회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맡았건 어떤 일을 하건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뭘 위해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누구는 교회에서 이런 일 하니까 빚도 나고 인물도 나고 얼굴도 나고 좋고 나는 이게 뭐야 이런 게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을 맡았든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드러내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 가장 복되고 귀한 일이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네.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를 가면서 사마리아에서 뭐 로마로 이렇게 퇴적하면서 실제 지금 유대인들 대부분은 그냥 유대교로 그냥 남아있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교육하고 또 다른 자기의 종교원 그 제대장들이 이렇게 남아있는데
남아있지만 기본으로 교회가 세워진 것은 유대인들이 토대예요. 그래 나중에 이 유대인들하고 본류 유대인들하고 기독교인들은 사실 분리가 되어버립니다. 분리가 돼서 교회는 이방인을 향해서 점점점 크게 번져나갔고 바탕은 유대인이었지만 그리고 그 남은 유대인들은 끝까지 그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로 그냥 지냅니다. 지내다가 끝에 가서 유대인들마저 예수를 믿게 되면 그게 예수님 오실 날일 거라고 믿고 유대인들을 열심히 전도하는 선교사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그냥 남아있는 게 아니고요. 그 후 얼마 안 가서 예루살렘은 전부 네, 박살나버립니다. 그래서 다 흩어져버려요. 저 유대인들이 다시 모인 게 얼마 안 됩니다. 지금 얼마 안 돼요. 그래서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지금 남아있느냐고 묻는 사람이 가끔 있는데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전부 섞여버리고요. 그래서 유대인의 그 혈통적인 유대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고 저도 잘 몰라요. 현재로서는 좀 그런 애매한 점이 있기는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3절에요. 교회를 잔멸할 때 그러죠. 사울이 쫓아다니면서 교회를 다 부셔버렸어요. 잔멸이 뭡니까? 잔멸. 나머지도 없을 정도로 깨끗이 멸해버린다라는 뜻 같은데요. 글자 자체가. 아, 잔자가 이게 잔인하다 할 때 그 잔자네요. 잔멸. 아, 이거 좀 자신이 없네요. 남을, 이게 남을 잔 맞습니까? 잔멸. 이거 나머지 남은 게 없도록 멸한다 이런 의미일 듯도 한데 저 확실하게 자신 없습니다. 어쨌든 사울이 교회를 그렇게 다 부셔버렸느냐 그 말입니다. 이 질문하는 이유는요. 그럼요. 교회 건물은 아직 별로 없을 때입니다. 집집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때니까요. 여기서 교회는 정확하게 말해서 건물이 아니고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는 분명히 건물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절대 잊지 마셔요. 우리는 사람이 교회라는 걸 잊어버리고, 건물에 관심을 더 기울이는 경우가 대단히 많죠. 이게 제일 안타까운 게요. 제일 안타까운 게, 한국교회는 나중에 북한에 교회를 세우리라고요. 저금하는 교회들, 돈 가진 교회들이. 좀 괜찮은 교회는 다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에게 가서 지금 북한 선교하는 사람들이 재정 지원을 좀 해달라고 그러면요. 재정 지원을 잘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돈 있는데, 그거 북한 선교 쓸 돈인데, 왜 안 할까요? 그거 갖고 건물 지으려고요. 그 건물에 무슨 이름 붙이려고요? 자기 교회 이름 붙이려고요. 대체로 그런 의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북한에 나중에 교회를 회복하고 교회를 짓는다는 것이 건물 짓는 게 아니어야 하는데 건물 지으려고 지금 탁 벼르고 있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 나중에 여러분 북한 선교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이 혹시 나설 가능성도 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뭐 때문에 나설 수 있어야 되는지 압니까? 말씀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올라가야 합니다. 돈 가진 사람이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고요. 교회가 건물이라고 생각한다면 돈 가진 사람이 선교를 갑니다. 근데 교회가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말씀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뛰어야 합니다. 특히 선교 계통을 보면 참 안타까운 점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북한의 어느 지역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한국 사람들 올라가서 공사하는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답니다. 조건이. 십자가 달지 말고 교회 간판 달지 말고 그러면서 교회를 지어가지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대요. 그런데 그분이 교회들마다 후원금을 얻으러 다녔는데 한 푼도 못 얻었답니다. 교회가 돈을 안 내놓는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교회 간판도 안 붙이고 십자가도 안 붙이고 더군다나 자기 교회가 후원해가지고 뭐 자기 교회 이름 하나 못 붙이는 건 후원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진전이냔 말이에요. 그런데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 교회가 건물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정말 우리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또 넘어갑시다. 지나가는 얘기입니다만은 예루살렘의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예수 처음 믿는 사람의 모습하고 참 많이 닮았어요. 그럼 예수 처음 믿는 사람요? 처음에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얼마나 감격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곧 뭐가 닥치죠? 시련이 닥치죠. 그거하고 초대교회가 이루어져가는 모습을 보면 참 비슷합니다. 그러면 그 시련이요. 신앙을 꺾어버립니까? 아니면 신앙에 유익이 됩니까? 꺾이는 사람도 가끔 있죠. 가끔 있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 시련을 이겨내기만 하면요. 그 시련 자체가 엄청난 복으로 변해버린다는 거죠. 그 시련 때문에 그렇게 핍박하던 사람들조차도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이 초대교회 형편을 보면서 좀 잘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가 예루살렘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요.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퍼져나가는 그 대상이 첫 번째로 언급된 것이 4절부터 25절까지는요. 사마리아로 퍼져나간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이 사마리아로 번져갔다는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26절 뒤편은 어디일까요? 이디오피아. 그래, 이디오피아라 그러면 되는데 이제 이게 시동이 걸리는 셈이죠. 이디오피아라고 말하지 말고 다른 말로 해. 사마리아로 복음이 넘어갔고 그 다음에는 이디오피아라기보다 요 하나의 저 막대기인데요. 이방인에게로.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도 저 뒤에 보면 저 유대인들은 복음을요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지 이방인에게 안 전합니다. 그 14절이 변동되지 않는 아주 중요한 선교 원칙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복음, 전도 원리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 전했지 이방인에게 그렇게 안 전했어요. 그런데 여기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로 지금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관심을 빌립에게로 좀 돌려봅시다. 빌립이 사마리아로 갔거든요. 사마리아에 가서 열심히 전했는데 뭘 전했다고 말합니까? 복음은 곧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5절에는 보면 빌립이 그리스도를 전했다고 말하는데 12절에는요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죠. 나중에 그 이디피아 네시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또 뭐라고 그런지 압니까? 저 뒤편에 가면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라고 말하죠. 그럼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예수를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를 가르치는다는 것, 이게 참으로 중요한 사실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아, 뭐 전도하면 다 예수 가르치지 딴 거 가르칩니까? 안 그런 경우가 더러 좀 있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전도는 그렇다 치는데 설교는요? 성경 공부는요? 설교나 성경 공부의 최종 목표는요?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성경 어디를 읽든지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는 것이 최종 목표이어야 하는데 이 목표가 제대로 설정이 안 돼 있는 좀 이상한 설교나 성경 공부도 들어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 어디를 펼치든지 또 어떻게 공부를 하든지 간에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야 한다는 사실을 예수를 설명하는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빌립이 전도 잘 하는 겁니다. 그렇게 전도를 했더니요. 5절에 6, 7절 보십시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전뱅이가 나으니라고 합니다. 초대교회에 말씀을 전할 때는요. 이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오늘날에도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까? 자, 일어나요, 안 나요? 없어요. 잘 안 나요. 일어나요. 이 세 종류네요. 어느 것이 정답이죠? 나요. 초대교회에 왜 이런 이적들을 하나님께서 크게 쏟아부으셨을까요? 환란도 있고요. 급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특별한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지금도 가령 이런 은혜가 일어나요 라고 말할 때는요. 어떤 경우냐면 하나님이 급하신 경우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선교지입니다. 선교지에는 뭐 말씀을 전할 사람도 성경을 잘 가르칠 만한 이런 사람도 잘 없는 경우에는 그런 이적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의 초대 그 처음에 복음 전해질 때만 해도요. 이런 이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도 성경도 설교하는 사람도 충분히 있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들으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맡겨놓으시면 이런 이것들이 잘 안 일어나요. 또 이런 경우 있죠. 지금 뭐 참 교회 갈 생각도 안 하고 말씀 들을 생각도 안 하는 완고한 사람에게 어떻게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달라붙으면요. 일어납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만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데도 그거 제쳐놔놓고 하나님이 이정만 바라는 곳은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일어난다는 말도 맞고 안 일어나여도 맞고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야 될 만한 그런 상황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느냐가 오히려 중요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말씀을 열심히 연구해서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일 하고 이거 대쳐놓고 열심히 기도해가 하나님 내게 능력 주세요. 나도 기도만 하면 병낫고 하는 그 능력만 주세요. 이거 받아가지고 저 복음 전하겠습니다. 이러면요. 그럼 어느 것이 효과적일 것 같아요? 1번요? 2번 아니고요? 열심히 가르쳐가 예수 잘 믿는 사람 만들기 얼마나 어렵다고요. 그것 보다는 다주강장 고쳐놓고 이러면요, 사람들이 빼그리로 몰려올 건데. 둘 다 달라면 맞아. 그 둘 다. 그런데 자기가 해야 할 바를 하지 아니한 채 하나님 능력 주시면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는 사람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네 할 일이나 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권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저렇게 주로 권사님들이 많아요. 그분들이요 그런 능력을 받게 된 것이 어느 날 어쩌다가 문득 생긴 능력이 아닙니다. 자기가 병이 들어서 그걸 고치려고 하나님께 몸부림치며 매달리다가 생긴 능력들이에요 대부분이. 또 누군가를 병을 고치기 위해서 정말 열심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편한 사람 아닙니다. 기도해서 남의 병을 고친다는 게 본인에게도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저 얻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그럴 만한 상황에 들어가서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냥 막 때만 잘 만나고 하나님만 잘 만나면 만사의 해결 날 것이라고 믿는 자세가 그리스도인의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다는 점을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이라도요 나도 막 목숨 걸고 한번 해보겠노라고 났으면 이런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죠. 근데 그건 안 하고 아니 내 기도만 하면 이것 좀 나사 줄 수 없겠습니까 하고 열심히 해보세요. 그래 안고 다니면서 그런 능력만 갖고 있으면 여러분 사람 다 될 뿐이지.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을 쏟아 부으셨던 것은 복음을 시급하게 전하고 시급하게 교회를 세워야 할 하나님의 필요성 때문에 그렇게 세워졌다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요, 저 8절 제 끝에 보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마리아에 큰 기쁨이 있더라고 말합니다. 그럼 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사마리아가 어떤 곳인지를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요, 우리가 흔히 쓰는 나쁜 표현을 빌리면 개 같은 놈들. 그 유대인들이요, 저 갈릴리 지역으로 가려면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거든요. 똑바로 가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올라가야 합니다. 근데 그리 안 가요. 이 디귿자 모양으로 옆으로 가가 강을 건너가지고 사마리아인들 피해가 올라가서 다시 돌아와가 올라갑니다. 꼴도 보기 싫다는 거예요. 하필 중간에 또 웃기였는데 꼴 보기 싫으니까 똑바로 안다며요. 빙빙 돌아다녔습니다. 그럴 정도로 유대인들이 싫어했던 사마리아인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면서 올라가면서 그 수가성에 산 여인을 만났잖아요. 물 좀 달라고 그랬을 때 이 여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참 이해가 안 되는 얘기를 했다 그 얘기입니다. 차라리 저 목말라 죽으면 죽었지 사마리아 여자한테 물 얻어먹지는 않겠다. 이게 유대인들 생각인데 당신은 어째 그러십니까? 그 말입니다. 말하자면 자기들도 하나님을 믿노라고는 하는데 유대인들에 의해서 정말 처절하게 천대받고 멸시받아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이 말하는 이 기쁨이 어떤 기쁨일까요? 별로 안 좋은 답은 이겁니다. 병자가 낳은 기쁨. 그 별로 안 좋은 답입니다. 그럼 이 기쁨이 뭐겠어요? 유대인들의 표현을 빌리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그렇게 버림받은 그들에게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기쁨입니다. 홍길동이 얘기하면 좀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서자 취급을 받아가 넌 막 우리 식구 아니야. 아버지라고 부르면 안 돼. 아버지처럼 못 불렀거든요. 나중에 이제 아버지라고 불러도 좋다 이랬을 때 홍길동의 기쁨이 어떨까요? 난생 처음으로 아버지 한번 해보는 겁니다. 사마리아인들이 기뻐했다는 얘기가 아마 그런 기쁨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자기들도 열심히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가 아니라고 멸시천대받고 지금껏 살아왔는데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셨다라는 그 기쁨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성에 빌립이 오기 전에 시몬이란 사람이 먼저 있었네요. 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구절 중간에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주 그 10절에 보니까 이게 더 커요.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불렀으니까 대단한 거죠. 근데 이 시몬이 자기를 가리켜서요. 구절에 보면 자칭 큰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럼 자칭 큰 자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뭔지 알아요? 자칭 큰 자. 예. 뭐 의미는 스스로 큰 자라고 하는 건데, 제가 옛날에 그 영어 공부하면서 사전 펴놓고 한번 되게 웃은 적이 있습니다. 그 노이즈란 단어 있죠. 노이즈. 소음, 잡음 이런 단어예요. 그 단어를 사전을 펴놓고 그렇게 보다 하니까 그 뜻이 여러 개가 있는데 소음, 잡음, 시끄러운 소리 일어나는데 밑에 떡 하니까 미인 이래놨잖아요. 그 앞에 관록을 딱 쳐가지고 자칭 이래놨어요. 아, 제가 그걸 보고 얼마나 웃은지 모릅니다. 자칭 위인이라고 하는 것은 소음이다.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아, 제가 어릴 때 영어 공부하다가 그거 사진 쳐놓고 그걸 보고 한참 웃었습니다. 기억이 선명해요. 그 이렇게 딱 보니까 자칭 큰 자. 자기 혼자 그런 소리하고 댕겼으면 그거는 소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인정을 했으니까 대단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진짜 이적을 베푸는 거예요. 시몬이 볼 때는 자기는요 그냥 마술입니다. 마술을 다른 말로 하면 속임수죠. 눈속임이죠. 자기는 그냥 사람들의 눈을 속일 뿐인데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칭호를 받고 있는데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보니까 이건 진짜란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과 시몬을 비교하면요 빌립은 진짜고 시몬은 가짜입니다. 시몬이 얼마나 놀랬길래요. 자기도 회개하고 세례받고 13절을 보세요.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고 그러죠. 왜 그랬을까요? 시몬이 자기가 그동안 사온 명성을 버리고 빌립을 전심으로 따라다닌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뒷장면을 보니까, 혹은 이제 사도들이 와서 시몬을 책망하는 걸 보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작전상 그랬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그러면 시몬이 배우고 싶은 게 뭐였겠어요? 마술이 아니고, 마술은 자기 전공이니까.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이적을 일으키는지 아마 그걸 배우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빌립보다가 더 큰 선생님들이 또 나타나셨네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와서 기도를 하니까 성령이 내리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의 눈에는요 빌립보다가 이 수가 더 높은 선생님들이 온 겁니다. 그들에게 한마디 한 게 뭐죠? 19절에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빌립한테 배우려고 했던 것보다 이게 더 낫다.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 모았던 돈을 들고 와가지고요 이게 사고 싶었던 겁니다. 사도들에게 책망을 심하게 받죠.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아, 그 참 이렇게 야단치면 되나요? 사도들이 보기에는 이 시몬의 의도가 많이 나빴다는 뜻이 될 것 같네요. 21절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면 이제 회개하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에 나간다라는 의미는 과거 생활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시몬의 경우는요 예수 믿고 세례받고 열심히 따라다닌데도 과거 생활하고 단절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의 의도는 뭐예요? 전에는 내가 마술 부리면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는데 이제는요? 나도 기술 제대로 배워가지고 나도 빌립처럼 아니면 또 저 사도들처럼 그렇게 멋지게 한번 살아보겠다라는 이 생각으로 따라다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으면 그 이전에 가졌던 욕심이나 이런 걸 내려놓아야 하는데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충성하면서 무슨 욕심을 가지고 있느냐 말입니다. 예수를 알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욕심을 그대로 품은 채 예수 믿노라고 하면 딱이 시몬의 짝이다 하는 이야기죠. 그런 사람이 들어 있을까요? 가끔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왜 다니십니까? 뭐 가끔 그런 수 있잖아요. 큰 교회에 등록해야 장사가 잘 된다 하길래 그래서 큰 교회에 등록을 해가지고 저 헌금도 자주 하고 가끔 이름도 들어 좀 내고 왜요? 그래서 우리 가게도 알리고 손님도 좀 많이 오게 하려고. 잘못됐습니까? 어떤 이유로 교회를 왔건 교회에 오는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문제는요, 그렇게 해서라도 나오는 것이 옳습니다. 문제는 그게 빨리 예수를 만나서 그 생각이 변해가지고요. 뭐 교인들이 우리 가게를 오든 안 오든, 안 오면 오히려요 가게 물건 저게 남 줘가면서 예수를 더 잘 섬기게 되는 이런 단계로 변해가야 하는데 그게 변하지 않고 그 생각이 그대로 있다면 시몬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만약에 빌립이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시몬은요 사마리아 성에서 아주 이름 날리며 살았을 거다, 그죠? 그럼 사마리아 사람들은 뭐예요? 빌립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시몬은 사마리아 성에서 이름을 날리고 살고, 그럼 사마리아 사람들은 뭐예요? 가짜를 가짜인 줄 모르고 그냥 존경하며 살았겠죠. 그 존경해봐야 남는 것도 없을 텐데요. 그런데 빌립이 등장해가지고 그 가짜가 완전히 깨어져 나가는 이런 모습입니다. 복음이 전해진다는 게 이런 거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이런 가짜에게 속아서 그 사람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러면서 그 따라다니는 이런 예가 지금 참 많습니다. 지금 참 많아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런 어떤 엉터리 선지자? 엉터리에 빠지지 않으려면요. 사실은 말씀을 분별하고 말씀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자꾸 키워가야 합니다. 여러분 개인이 성경 읽고 해석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쉽게 잘 안 된다고요? 그렇게 돼야 합니다. 맨날 남이 가르쳐 주는 것만 갖고 아멘만 할 게 아니고요. 그렇게 배워가면서 여러분 스스로 성경 읽고 아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말씀 하시는구나 판단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가는 것이 이게 정상입니다. 히브리서가 그런 말을 하죠. 살아가라고요. 살아가야 합니다. 늘 뭐 남이 설명해주고 가르쳐주는 것만 듣고 따라가려면 어느 세월에 또 여러분들이 곁길로 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발 스스로 성경 말씀을 읽고 이게 무슨 뜻인지 판별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 말씀 하시는구나 라고 판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써야 할 존재들입니다. 잊지 마세요. 그거는 이제 실력도 없는 게 아는 척 하는 경우에 그리 되는 거고. 그러니까 바른 실력을 갖고 오도록 노력하고 애써야 한다는 얘기죠. 형 나중에 한번 보세요. 천국 입구에 갔는데 뭐 예수님이 서 계시든지 베드로가 서 계셔가지고 야 넌 제대로 안 믿었네 그럼 오지마 이러면 나는 이게 정말 잘 믿는 거라고 알고 그리 했는데요. 누가 그리 가르쳐줘도 우리 목사님이 그리 가르쳐줬는데요. 그러면 그 목사님이 보증 서줄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목사님이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성경 가르치는 누군가가 아이고 그때 제가 잘못 가르쳐서 그래 그랬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거 통합니까?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 단독입니다. 단독. 그때는 여러분 옆에서 누가요? 우리 엄마가 어쨌고 우리 교회 누가 이래가지고 그래 이랬는데 이 소용없는 겁니다. 흔히 남자들이요. 자기는 교회 초성 안 하면서 우리 나중에 마누라 치마 붙들고 갈기라고 하는데 치마를 괜찮합니까? 그거 모를 때 이야기고 그 마누라 치마 아무 소용 없는데 나중에 그러세요. 여보 나 저 나중에 나 갈 때 나 치마 벗어놓고 갈 거니까 알아서 와. 그럼 하나님 앞에 썼을 때는 여러분 개인이 단독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걸 기억하면서 성경 말씀 읽고 판별하고 하나님 뜻 알 수 있는 거를 여러분 단독으로 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럼 맨날 남 의지하고 있으니까 한국 교회에 이상한 무리들 크게 설치되는 거죠.
한국고가 되다 보니까 이 교회에 가보니까요. 어떤 교회는 목사님 그 이렇게 말하고 얘기 안 해주고 있는데 내가 느끼기에는 뭐라 의도적으로 이 공부를 조금 제외시키는 목매한 사람들 끌고 가니까 사람들이
목매한 사람을 끌고 가기가 제일 쉽습니다. 네. 똑똑한 사람 달고 다니려고 하면 참 피곤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공부 자체를
우리끼리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저기 신학교 가기 전에 청년들 모아놓고 공부하고 이런 팀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걸 말리지 않았더라면요 가만히 내버려 뒀더라면 제가 신학교 안 갔을 겁니다. 근데 그걸 막는 거예요. 물론 막은 사람이 많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교회를 맡아 있는 분이 막을 때는 그래서 저 신학교가가 저 옆에 같이 있던 동기들한테 그 소리 했다가 속으로 한번 되게 찍혔습니다. 그 늙음하게 왜 왔어요? 하고 젊은 친구가 묻길래 제가 무심코 답변을 했죠. 자격증 달라고 안 한다. 이랬더니 이 친구가요. 아, 그 머리가 아주 예민한 친구입니다. 요렇게 그 속을 요렇게 뭐라 그러죠? 고리를 딱 긁고 있었더랍니다. 나중에 저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대요. 아주 또 교만한 늙은이 하나 왔구나. 제가 그 생각을 했답니다. 6개월 뒤에 저한테 글을 하나 보냈어요. 죄송합니다. 처음 들었을 때 딱 그런 느낌이 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6개월 한 방에서 같이 지나고 나니까 그런 생각을 했던 걸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연락이 한번 오더니 지금껏 저하고 만난 적은 없는데 졸업하고 이제 못 만났어요. 근데 지금껏 연락이 와요. 와가지고 저건 제 도움을 적지 않게 받고는 있습니다. 개념판 소리인데 교회가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적극적인 교회도 있지만 그걸 적당한 선에서 자꾸 막는 교회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적당히 모르면요 설교하기도 편하고 그 다음에 끌고 다니기도 편합니다. 그런데 잘 알고 똑똑한 교인들 많으면요 설교하기도 힘들고 만약에 그런 생각을 목회자가 가지고 있다면 참 나쁜 생각이죠. 나쁜 생각인데 여러분 그렇거나 말거나 간에 교인들의 수준이 자꾸 올라가야 그 위에 목사님들의 수준도 올라갑니다. 그거 잊지 마세요. 학생들이 공부 안 하면 선생님도 공부 안 해가 옵니다. 제가 공부 좀 하는 아이들과 공부 안 한 학교를 두루두루 다녀봤기 때문에 잘 아는데요. 아이들이 공부 안 한 학교를 가 있을 때는요. 선생님이 공부할 이유가 없어요. 선생님이 열심히 교회 준비하면 뭡니까? 갑자기 흔들인데. 시내 모 학교에 되게 선배 한 사람이 있었는데 고등학생들이 영어 실력이 초학교 1학년 수준도 안 돼요. 그 학교에서 영어 잘 가르치는 우리 선배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비법을 물었더니 이분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이분은 음담 패설이 아주 능합니다. 아이들에게요. 너가 20분만 내 얘기를 잘 들어주면 20분은 내가 음담 패설로 때우겠다 이랬더니 이 아들이 그렇게 잘 듣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질문하면요. 아주 야한 얘기들을 엄청나게 쏟아놔요.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입니다. 대신에 그 앞 20분 동안은요. 영어 가르치는데 길을 쓰고 듣더랍니다. 그게 그 아이들 가르치는 훌륭한 선생님의 요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잘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 제도가 없거든요. 그래서 했는 방법이 뭐냐니까, 고등학생들한테 하나 놓고요, 영어 세 줄 이상 안 가르친다. 딱, 조그만한 분량 가르쳐놓고, 수학생 가르치듯이, 요것만 할 거다, 라고 시작하고 가는 겁니다. 나중에 아이들이 그래요. 그래도 남는 게 있습니다. 근데 걔도 가르치면서, 무슨 교재 연구를 그렇게 열심히 해가겠어요.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데요.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면, 따라서 선생님 수준이 같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교회도 그렇게 적용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좋은 학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중에 또 옆에 가르쳐야 할 입장에서는요, 잘 준비해서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실력들을 쌓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실력 있는 자를 불러서 큰 일 하셨다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그 불러서 크게 사용한 실력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울요? 모세요? 바울, 모세? 또 없어요? 에스라요? 에스라도 그런 사람이지만 에스라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걸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나중에 뭐 기회가 된다 한번 얘기하더라고요. 다윗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시편하고 참 많은 것을 남겼습니다. 그 다 능력 있는 사람 들어서 쓰신 겁니다. 능력은 없지만 그래도 열심히 있는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쓰시기도 해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큰일 했습니까? 그러나 당대에 끝이고요. 후대에 그렇게 큰 영향력을 못 끼쳤습니다. 그래서 두 분은 남겼잖아요. 베드로 전서와 후서. 참 고맙죠? 한번 뛰기가 얼마나 좋아요. 의사였던 누가 한번 뛰려고 그러면요, 얼마나 많이 읽어야 된다고요. 꼴랑 두 권밖에 안 썼지만요, 말이 두 권이지 얼마나 길어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 제일 긴 책 두 권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가 얼마나 고마워요. 두 권 뛰려고 그러면요, 하루 뛰기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서 실력을 쌓아가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시몬 얘기는 막 그렇게 하고요. 또 넘어갑시다. 두 사도가, 25절이네요.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사마리아인의 여러 촌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기 여러 촌을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사마리아에 가서 이렇게 복음 전할 상황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상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박해가 일어나서 빌립만이 아닙니다. 빌립은 그때 흩어져서 복음 전하던 사람 중에 한 대표적인 인물로 언급됐을 뿐이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 곳곳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었고 사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돌아오면서 여러 촌에서 복음을 또 전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6절에 그 빌립의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빌립이 에디오피아로 가는 메시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된대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게 시키는 분이 누군가 보세요. 26절에 주의 사자죠. 가라 해가 갔단 말이에요. 갔더니 29절에요. 이분이 또 따라오셔가지고 성령이 빌립도로 이러시되 또 시키잖아요. 그래 먼 길 갔다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와야 되죠. 39절에. 자 빨리 돌아가가지고 해야지 하고 아예 데려가버리는 거까지. 이건 모르겠어요. 아이들 초임 빌리면 순간이동인가 모르겠다. 그죠? 성령이 빌립을 그렇게 데려가면서까지 일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사도행전을 혹시 다른 말로 하면 성령행전이라고 말하느냐. 이런 일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도록 진두지휘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는 얘기가 이 빌립의 이야기를 보면 아주 명확하게 잘 드러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빌립이 그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갔습니다. 갔다 보니까 에디오피아 사람 한 사람이요. 에디오피아 사람은 어떻게 생겼죠? 아마 좀 까무잡잡할 겁니다. 이 사람 하나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에디오피아 내시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럼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하면요, 정상적으로 하면 그 예루살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총회에 못 들어온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결격 사유 1번이 뭐죠? 이방인이라는 거. 2번이 내시라는 거. 나중에 거기 한번 보시면 신명기 23장 1절에요. 거길 보시면 내시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결격 사유가 큰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이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는 뭘까요? 네? 네. 그것을 말하지, 희한하죠? 얘기하려면 다 들리게 얘기하세요? 왜 성령이 이 사람에게 유독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 이유가 뭘까요? 네? 이분이 약한 분이에요?
결격사이잖아요.
예.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사람도 상관없다는 것을
예. 가르치기 위해서. 그것도, 그것도 일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이유 중에서는 좀 뒤쪽일 것 같아요. 그보다 좀 더 나은 이유는 없을까요? 나쁘게 말하면요, 이 사람 계급이 아주 높은 사람입니다. 국고를 맡은 내시면 지금식으로 하면요? 재무부 장관이죠. 권력이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닐까요? 있지 않겠지만 이분이 성령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빌립들을 가라고 하시는 이유 중에 제일 큰 건요, 어떻게 이방인이 이디오피아 사람이 예루살렘까지요 올라왔다는 자체가 뭐하러 온 겁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러 온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알고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알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데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심인 사람인 것은 틀림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이라는 것은 또 하나 이유가 있죠. 가면서 성경을 읽고 있어요. 뜻을 알고 읽어요? 모르고 읽어요?
모르고.
뜻도 모르면서. 근데 느닷없이 나선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 거 읽는 거 무슨 뜻인지 알아요? 하고 물으니까 그럼 그 말 하기가 쉬워요? 아 이거 알아요?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 말 하기가. 아니 보통 평범한 사람도 어려운데 명색이 말이죠, 한나라에 장관이에요 장관. 이런 사람이 이렇게 순순히 모르겠다고 답하기가 안 쉽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가 말씀에 대한 혹은 하나님에 대한 진지하고도 진지한 열심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뜻입니다. 더군다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에게 겸손하게 말을 배우겠다고 하는 태도가요. 다만 이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 사람이 뭐 지위가 높았거나 결국 결격 사유가 많았거나 이런 것도 말이 되긴 하겠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심인 사람입니다. 아니 뭐 보통 사람이 휴가 내가지고 혹은 막 일 좀 제쳐놓고 예루살렘에 왔다 가는 거는 있을 수 있죠. 근데 장관이 이게 몇 달 걸리는 거리인지 모르는데요 왔다 간다는 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걸 알게 됐을까에 대해서는 나도 몰라요. 말 안 하니까. 근데 어떤 경우로 그렇게 됐는지는 몰라도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심만은 정말 특심이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방인이고 결격 사유가 있는 내시이지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내시가 읽고 있었던 글이 어디예요? 이사야서죠? 그 특별히 인용하고 있는 부분이 여러분 앞면이 있는 거 한번 보세요. 32절입니다. 서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권리없고 석강론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구들이 좀 앞면이 있어요? 별로 없어야 정상일 겁니다. 그러나 앞면이 있는 구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요거는 이해가 조금 되는데 다른 건 앞면이 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텐데요. 제가 그 인용했는 이사야를 읽을 테니까 들으면서 요구들을 다시 보세요. 인용했는 본구들을 원래 읽겠습니다. 그 비교 한번 해보세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좀 비슷한 데가 있나요?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죠? 왜 구약을 인용을 했는데 인용하는 부분은요. 이사야 53장 7절 8절입니다. 그런데 인용을 하면 그대로 인용을 하지 왜 이렇게 인용이 됐느냐라고 이상하게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아니요. 그런 걸 자꾸 이래 확인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한 액 하는 걸 발견해내야 합니다. 근데 그 인용문이 똑같지 않은 이유는요. 그 여러분, 신약성경에 인용된 구약의 많은 구절들을 늘 대조를 해보세요. 해보면 거의 비슷하다 싶은 것도 많이 있지만 전혀 아닌데 싶은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 성경은 히브리 원문에서 그대로 번역한 겁니다. 신약에 나오는 인용된 구절은요, 번역을 한 단계 거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사도들이 구약을 인용할 때에 이 히브리어 성경을 바로 인용한 게 아니고요, 그 당시 그들이 쓰고 있던 70인역 헬라어 성경을 가지고 인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그 성경에서 인용을 하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다시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단계 더 거치는 바람에 표현이나 내용상이 약간 차이가 나는 경우가 흔히 있을 수 있다는 걸 곧 이해는 하고 계셔요. 번역을 한 단계 더 거쳐버렸기 때문에 그 인용 구절이 정확하게 똑같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다른 얘기를 조금 더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사야서의 별명이 있는데요. 혹 기억하셔요? 이사야를 다른 말로 부를 때 별명 제5복음서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서는 뭐에 대한 기록이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죠. 근데 이사야를 제5복음서라고 말하는 이유는요?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했다라고 하는 게 맞기는 맞을 것 같은데 그 표현 조금 바꿔보세요. 예. 이사야서에 예수의 생애에 관한 얘기가 굉장히 많다는 뜻입니다. 다른 어떤 성경에 비해도 이사야서에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글들이 제일 많다는 뜻입니다. 특히 이사야 53장 같은 경우는요, 예수님의 고난을 복음서보다 더 상세하게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아주 잘 전해주는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옛날에 혼자서 이사야 공부를 해볼 거라고 도전을 했다가 제가 도전을 했다가 실패한 유일한 기억이 이사야입니다. 혼자서 공부를 하겠다고 시도를 했다가 뭐 잘 됐든 못 됐든 어쨌든 한 권씩 뗐는데요. 이사야는 시작을 했다가 얼마 못 가서 포기한 책입니다. 이건 내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책이 아니다. 그래서 포기를 하고 신학교 가서 그 신대원 교수님들이 강의 속에 나오는 이야기를 토대로 들으면서 아 내가 언젠가 이사야를 다시 시작을 해야겠다 이러고 신학교 마치고 내려와서 이사야 공부를 새로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한 1년 만에 마쳤거든요. 마치고 난 다음에 제가 얼마나 반복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 우리 교회에서 이사야 전체를 설교를 한번 해야 되겠다 내가 거의 맞춰갑니다. 지금 한 55장까지 왔으니까요. 여러분 이사야서를 끝내고 난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얼마나 감격하고 흥분하고 이사야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꼭 기회를 가지고 이사야서 한번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꼭 있길 바랍니다. 그런 책이에요. 정말 놀라운 책입니다. 되게 그런 기억이 하나 있고 또 하나 재밌는 기억은요. 서울에서 경향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세워가지고 지금까지 목회해온 석원태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 이야기가 또 되게 한번 감동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분 대단한 분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이분이 마산인가 진해겠네요. 진해 학교를 다녔으니까. 성깔 대단한 사람입니다. 마산역에 벚꽃놀이 할 때 그 전국의 사람들이 기차 타고 내리는 그 마산역 앞에서요. 고등학생들이 그 앞에 나와가 단체로 노방전도를 하고 이랬는데 그 앞에 서가지고 이놈의 새끼들 하고 욕하던 사람입니다. 너가 인마 이 진해를 완전히 망쳐놓는다. 전국에서 지금 관광객들이 몰려오는데 그 앞에서 이게 뭔 짓이냐고 고래고래 고함지 되는 사람이거든요. 다혈질이라고 그럴까요? 열혈남합니다. 근데 이분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떻게 끌려가지고 교회를 나간 겁니다. 교회를 나갔는데요. 그 전도사님이 이거 한번 읽어보라고 줬는데 신약 전서였던 것 같아요. 신약 성경책을 한번 읽어보라고 줬는데 이분이 가서 읽었답니다. 그러니까 읽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더래요. 근데 그 다음 주에 교회 갔더니 전도사님이 무슨 내용인지 알겠더냐고 묻겠는데 이분 답이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한 이 한마디가 자기에게 그렇게 저게 뭐라 그럴까요? 엉거리가 맺힌 거죠. 이 서권태가 읽어서 모르는 책이 세상에 있다니 여기 막 닥쳐버린 겁니다.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인 건 맞아요. 우리는 뭐 읽어도 모른다고 치우긴데 내 입에서 내가 모르겠다고 말하는 책이 있다는 게 이건 욕망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내가 완벽하게 이해할 때까지 읽겠노라 제가 신약성경을 50번을 읽었답니다. 대단한 사람인 건 틀림없어요. 그래서 50번을 읽고 난 다음에 자신 있게 아 이제 알았습니다. 예수는 독립투사다. 그리고 그의 초종자들이 그를 따라서 했는데 이게 실패해버렸다. 그리고 실패하고 난 이후에 이 제자들이 실패한 자기 선생님을 위대하게 그려놓은 것이 신약이다. 그렇게 이해를 한 겁니다. 50번 읽고 신약 성경을 그렇게 내용을 마음대로 정리했다는 자체가요. 이런 사람이 나중에 큰 일을 저지릅니다. 제가 이해 못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어쨌거나 읽어가면서 나름대로 그렇게 정리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수요일 저녁 예배 때 그냥 목사님이 읽어주는 성경을 읽었는데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의 남이요 그가 상하면 하는데 갑자기 그가요 예수로 들리더랍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상함을 인함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가는데 그 그자가 전부 예수로 들리더라는 겁니다. 그날 밤에 이분이 그 은혜를 받은 거죠. 완전히 엎혀져가 밤새도록 울고 일어나가지고 자기를 전도했던 그 장로 아들내미를 찾아가가 야 저 책이 무슨 책이고 내 대님 저 책 좀 사야 되겠다. 그래가 본인 말로 저금통 틀어가지고 80리길을 걸어갔답니다. 책 사러. 그게 아마 마산으로 갔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눈에 띄는 서점마다 가가지고요. 그가 찔리면 가는 책 있어요? 그랬더니 답변이요. 그런 책 없는데 가는 답변도 있고요. 새로 나온 신간인가? 하면서 찢어기는 서점도 있고요. 근데 자기 생각에 나한테 저 말을 해준 저 친구 말이 거짓말일 리는 없는데 왜 이러냐 그러면서 서점마다 다 찢었대요. 그러다가 이제 그 말을 듣고 아 야가 성경책을 찾는구나 하는 걸 안 서점 주인이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래 이 책이다 하고 준 거죠. 제가 80리길을 돌아오면서요 그 문제를 찾은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책을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그가 찔리면 가는 게 어디 있어 하고 찾아가는데 그 안 쉬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강가에 앉아서 거기서 찾아냈답니다. 그래가 하염없이 울며 그래가 이제 결국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는데 그분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신학교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에 있는 경양교회라는 데가 굉장히 막 교회 자체가 크다는 걸 떠나가가지고 대단한 업적을 남긴 교회입니다. 그분이 우리 학창시절에 그 주로 이제 부흥사 학생 집회에 그 부흥 강사로 나서가지고 우리 또래들 뭐 사건 앞뒤로요 굉장한 영향을 끼쳤던 그 위대한 목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공부 안 하셨어요?
아 어지간히 됐을 거예요 지금 어지간히 됐을 겁니다. 아, 한 3, 4년 전에 포항에 한번 오셨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만나서 인사를 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주변에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아이고 마, 내 인사 안 드려도 되겠다고 접근 자체를 제가 안 했는데 포항에 한번 온다는 말을 듣고요. 그 목사님 오른팔 격에 있는 목사님이 또 대학 선배 중에 아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포항 한번 갈 거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 아침 그 피곤한데 제가 그 길을 쫓아갔죠. 장승동 제가 조만간 개척교회 한번 오셨어요. 그래서 예배 참석을 하고는 마치고 나오니까 그 선배가 오늘 만나볼래 하시더라고요. 됐습니다. 보면 됐지 뭐 또 가가지고 또 인사하고 옛날 얘기 또 꺼내고 내가 받은 옛날 얘기 또 꺼내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그냥 가려면 되죠. 그래서 지금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인사하고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으면서도 참 영향을 많이 받았고 고맙게 생각하는 참 귀한 분이십니다. 근데 이사야 이 구절을 볼 때마다 난 그분 생각이 나요. 그 말을 설명해 준 게 아니고 그냥 듣기만 했을 뿐인데 거기에 그가 찔리면 하면 그가가 갑자기 예수가로 다 들려버리더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들렸겠어요? 네? 신약 50번 읽은 것 때문입니다. 신약 50번 읽으면서 그걸 제대로 이해를 안 한 채 넣어놨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어느 날 이 구절하고 연결되면 그게 다 풀려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를 제대로 했건 안 했건 성경 말씀을 머릿속에 담고 다니는 사람은 그 말씀이 언젠가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간다라는 점을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하고 그 말씀을 머릿속에 넣어야 하는데 특별히 그분이 신약 성경을 그래 넣고 있다가 이사야서가 키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이 말씀이 그로 하여금 완전히 예수를 제대로 이해하게 해버렸던 그 이야기를 본인이 하는 걸 제가 공식 석상에서 들었죠.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랬는데 하필이면 이 내시가 들고 있었던 책 그리고 펴놓은 부분이 또 그 부분이었다는 게 이게 참 중요한 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꼭 이사야에 대해서 관심을 한 번쯤은 꼭 갖고 계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34절 보세요. 내시가 빌립도로 말하되 청컨대 문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키미뇨? 자기를 가리키미뇨? 타인을 가리키미뇨? 그랬더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라고 말하죠. 물론 이 내시가 물은 그 부분이 정확하게 하필이면 그 부분을 펴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글을 펴놔 놓으면 그 글에서 예수를 설명하기는 그저 그만이다, 그죠? 그렇게 어떤 특별한 은혜가 있었던 것도 틀림없지만 중요한 것은 어느 성경을 통해서라도 예수를 가르치는 것이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다 라는 것도 우리가 잊지 마십시다. 성경을 통해서 사실은 예수를 만나야 한다라는 것이 아주 정확한 표현이죠. 이분이 아마 이렇게 예수를 만나고 돌아가서 그 나라에 선한 영향을 끼쳤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디오피아가 지금은 좀 안 그런데 적어도 한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이디오피아는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아프리카 그쪽에 있는 나라 중에 옛날부터 지금까지 외부의 침입을 한 번도 받지 않고 평화를 누려온 나라가 유일한 나라입니다. 이디오피아가요. 저는 이 내시가 돌아가서 끼친 선한 영향력 탓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후에 아프리카 여러 가지 재난이 닥치면서 이디오피아도 지금은 한번 뭐 공산화까지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디오피아가 최근에 와서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어하는 나라가 됐지만 참으로 오랜 세월 동안 평화를 누리고 외침을 받지 아니하고 복되게 살았던 나라입니다. 이 그 내시 한 사람의 영향력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빌립이 이 그 내시에게 전한 내용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귀착이 됐는데, 그 아까 앞장에서 봤던 스데반의 설교 요지도요, 제일 큰 이야기에도 결국은 예수에게로 연결하는 이런 초대교회의 가르침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해도 그 핵심은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학자들은 참 재미있어요. 그 이 메시가 빌립에게 세례받은 곳이 어디일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그 장소를 찾아내리고 노력하는 게 또 학자들의 몫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학자라면 이 장소를 찾기 위해서 뭐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까? 26절이 참고가 돼요. 거기 보면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 요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예루살렘에서 가사, 가이사라 합니다.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을 더듬는 거죠. 더듬으면서 그 다음 뭘 찾아야 되겠어요? 물 있는 곳을 찾아야 되죠.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에 물 있는 곳 찾기는 쉽습니다. 많지가 않으니까요. 세대를 줄 만큼 물이 있을 만한 곳이 어디냐를 찾아보면 뭐 한두 군데 안 나오겠습니까? 그러면 아 여기겠구나 뭐 이런 학자들이 하는 겁니다. 근데 학자들은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열심히 그 찾기는 합니다만은 우리 입장에서는요, 우리 입장은 그 장소가 그렇게 중요한 장소가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은 관심을 가지되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이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방인인 메시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사실에서 우리는 감동을 받고 또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이지, 그 장소가 어디냐에 대해서는 그런 거는 학자들에게 맡겨두는 게 좋을 듯 싶어요. 마무리를 짚시다. 그럼 교회 안에는 이런 벽이 없어야 하고 벽이 허물어져야 합니다. 복음이 전해지면 이 벽이 자꾸 허물어져요. 초대교회에 이 복음이 전해진 결과로 말씀이 전해지면서 허물어져 가는 벽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던 벽이 허물어지고 있죠? 가장 탄탄한 벽이었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벽이 지금 허물어지는 모습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세워져 있던 벽이 여기서 허물어져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벽도 허물어져 가는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 속에 여러분 벽이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안에 여러분 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런 벽이 있는지 없는지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없어야 합니다. 우리 얘기는 적어놓고 교회 안에 벽이 있을 수 있다면 어떤 벽이 있을 수 있나요?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벽입니다.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 이거 벽입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이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저기 찬송 경연대회인가 발표회를 한번 하자 할 때 저기 뭐로 했느냐면 출신지별 발표회 한번 하자 이랬거든요. 경상도 팀, 전라도 팀, 충청도, 강원도 이래가 팀을 구성해가지고 한번 하자 했는데 누가 목사님한테 이거 대단히 말렸답니다. 목사님 큰일 납니다. 큰일 나야 정상입니까? 안 나야 정상입니까? 안 나야 정상이죠. 그래서 전라도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전라도 특색 살려가면서 발표회하고 경상도 사람 나와가 경상도 팀 하고요. 심지어 섬 사람들은 섬 사람들끼리 나와가지고 또 한번 하고요. 나 그러니까 대부도란 섬이 있다는 거 처음 알았어요. 우리 교회는 인천 앞바다 대부도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저 안남에 욕지도 출신도 있어요. 제주도도 섬이라고 끼고요. 근데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자연스럽게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야 하는데 그래 했다가 큰일 납니다. 이건 벽이 있다는 뜻입니다. 남자 여자 사이에는 벽이 있어야 되나요? 쉽지 않은 얘기지만 있어야 할 벽은 있어야 하지만 허물어야 할 벽은 다 허물어져야 합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저 식사 마치고 남자들이 가끔 보게 들어가지고 설거지 잘 하죠. 잘 하는 데도 있지만 아직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초창기에 지나가면서 이렇게 힐끔 들여다보면서 남자들 앞치마 두르고 설거지 하는 걸 보고 지나가면서 어떤 분이 그래요. 헤헤, 오늘 좀 희한한 꼴 다 본다. 요건 벽입니다. 근데 그런 벽은 교회 안에서요, 하나하나 다 허물어져 가야 하는 벽입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절대 벽 쌓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독하면 이런 벽을 쌓아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과의 벽을 허물었고 이방인에게 벽을 허물었다는 것은 옛날 입장에서 본다면 천지 개벽입니다만은 복음이 들어가고 전해지면서 그 벽을 허물었다는 거예요. 한국에 들어와서 이 복음이 전해지면서 참 큰 벽 많이 허물었습니다. 양반 쌍놈의 벽을 허물었습니다. 옛날에 몇십 년 전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양반 쌍놈의 벽은요, 넘지 못할 선입니다. 토지 한번 보세요. 아마 다 보셨을 가능성도 있지. 토지는 보는 겁니까? 있는 겁니까? 있는 거예요. 전 못 읽었습니다. 근데 옛날 그 드라마, 길상이죠? 길상이하고 그 서희하고 신분이 다르잖아요. 그 벽 뛰어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그 옛날 그런 소설들 그걸 읽어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복음이 전해지면서 그 벽을 뛰어넘는 겁니다. 복음이 그런 능력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허물어갔던 벽을 오늘날 교회에서 우리가 쌓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죄도 보통 죄가 아닙니다. 허물어가야 한다는 거 잊지 마셔요. 기도합시다.